혼의 구원 세 번째 강해 기록 제8기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우리가 5절에서 15절을 읽는다면 이 단락의 성경이 또한 혼의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리라. 나는 이미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모두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늘 인내해야만 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나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요한복음에서는 35차례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전권에서는 150번이나 믿고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믿으면 영생이 있으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일종의 행위이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혼의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락의 성경이 어떻게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5절부터 7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 일은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장래의 날이 이를 때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다고 한 일이며 바로 성전이 훼파되는 일을 말합니다. 7절에는 한 가지를 주의하게 합니다. 여기에 9절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것과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크게 다른 점을 우리가 지금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다만 예루살렘의 훼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과 세상 끝을 말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전적으로 예루살렘의 훼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언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묻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물었지만 주님의 강림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은 세 가지를 물었는데 첫째는 언제 이 일이 있겠는가입니다. 둘째, 셋째는 주님의 강림과 세상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만 한 가지만을 물었는데 바로 언제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문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문구와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훼파는 주후 70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8절, 9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훼파될 때 근신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증명에 따르면 주님이 승천하신 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또한 너희가 난리와 소란이 발생했다는 것을 들을 것이나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이 결코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것은 사도시대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잡혔으며 핍박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 의해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이끌려갔습니다. 13절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증거했으며 벨릭스의 면전에서 증거하고 로마에서도 증거했습니다. 14절부터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그들이 체험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리라. 이것은 가장 마지막의 한 가지 일로서 그들이 책임져야 할 것인데 바로 이상의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마땅히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을 얻는 것은 바로 주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권세를 얻을 것이며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만약 혼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여기서 말한 너희가 인내하면 반드시 혼을 얻으리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극히 어려운 때에 만약 인내할 수 있다면 반드시 혼을 얻는다고 합니다. 믿으면 영생이 있고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만약 혼을 얻으려면 반드시 인내로서 그러한 고난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인데 그것은 그가 자기의 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리켜서 자기의 혼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의 좋아하는 것으로 하여금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감정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서 불러 떠나게 하셨다고 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려면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매번 주님께 순복하려면 매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할 때 만약 자기의 혼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없습니다. 혹은 주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버리도록 하거나 혹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버리도록 하거나 혹은 당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버리라고 했는데 당신이 만약 자기의 혼을 사랑한다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얽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에 얽매이거나 어떤 물건에 얽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에게 얽매임으로 그의 혼으로 이 세상에서 만족을 잃어버리는 것을 꺼려하여 친구를 택합니다. 많은 좋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평상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의해 붙잡힙니다. 돈이라는 것도 우리는 말할 가치도 없는 천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버리지 못합니다. 한 벌의 옷과 음식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자기의 손을 아쉬움 없이 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혼으로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기꺼이 자신의 혼으로 하여금 더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혼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혼을 잃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혼을 잘 돌보며 이미 그의 혼으로 하여금 누림이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혼을 잃어버릴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왕국을 세우실 때입니다. 무릇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으며 왕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장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에 왕이 되고 혼으로 누림이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반드시 자기의 혼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지금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천당과 지옥을 죄인의 면전에 두시고 죄인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만약 죄인이 이것을 분명히 보았다면 그는 반드시 천당을 택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왕국과 세상을 그리스도인 앞에다 두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왕국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까? 죄인은 천당을 선택하기를 좋아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장래의 왕국은 당신 앞에 두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지금 만족을 얻은 사람은 영광 안에서 만족을 잃어버릴 것이며 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을 잃어버릴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혼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혼은 세상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채유라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친구가 있고 즐거움이 많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큰 명성을 누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음식이 사람의 자양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혼의 자양분입니다. 지금 자기의 혼에 영양을 공급하는 사람은 왕국 안에서 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으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국 시대의 주님은 열 고을 혹은 다섯 고을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광경에 따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광경 중에서 열 고을을 다스리거나 혹은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의 혼을 얻은 사람은 왕국 안에서 그의 혼을 잃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무릇 금세에 만족을 얻고 혼을 기쁘게 한 사람은 왕국 안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또 말할 것이며 계속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사람, 즉 이 세상에서 혼으로 만족을 얻지 않고 누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하며 고난받는 마음을 병기로 삼는 사람은 왕국 안에서 혼을 얻을 것입니다. 이쪽에서 뭔가를 얻었다면 저쪽에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얻을 뿐 아니라 잃어버립니다. 오늘 얻었다면 장래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장래에 얻으려면 오늘은 반드시 잃어버려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이들은 다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지가 아직 지나가기 전 어떤 믿는 이들은 왕국 안에서 분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두 가지 일을 미워하십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혼, 즉 우리 자신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혼을 제거하시기 원하십니다. 혼과 죄의 분별은 이것인데 바로 혼이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다 죄는 아닙니다. 거짓말, 교만, 질투 등은 죄입니다. 합당하게 입지 않고 합당하게 먹지 않는 것은 혼입니다.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없으며 돈을 많이 낭비하는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은 도리어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귀용 부인은 17세기 때 주안에 아주 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분명하게 죄와 혼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체험은 이와 같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성장하였으며 그녀의 집안은 귀족들과 왕래를 했습니다. 그녀는 여사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파리에 갈 때마다 아주 두려워했었는데 이는 그녀의 본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녀는 이것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다른 한 가지를 두려워했었는데 바로 거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아름다웠으므로 그녀는 거울을 볼수록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길을 걸을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혼입니다. 혼은 사람의 천연적인 본성이며 바로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죄를 이기면 천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을 제거하고 혼을 이기면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을 입거나 너무 좋은 것을 먹거나 너무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이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세상에 오염되어 이것들을 얻으면 반드시 세상에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벌의 옷과 음식은 다 아주 세상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왕국에 이르면 천연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창조를 찬미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장점을 보는 건 역시 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게 할 것입니다. 왕국 안에서는 죄의 흔적도 없는데 이는 마귀가 묶임을 당하고 죄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다만 하나의 십자가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빌린 것입니다. 말구유도 빌린 것이요, 여관도 빌린 것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의 나귀도 빌린 것이었으며 유월절을 드시던 그 방도 빌린 것이며 최후의 무덤도 역시 빌린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빌리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분과 닮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천당에 올라가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한 가지 일을 부르셨는데 바로 우리가 세상을 원하지 않고 전적으로 왕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미워하고 왕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의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며 당신과 나입니다. 살리라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의인이 반드시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이며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칭의는 믿음으로 인한 것인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 두 개의 믿음이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 두 번째의 믿음의 의미는 다음에 내가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의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저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저가 만약 물러가면은 한 명의 믿는 이가 물러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비록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물러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물러서는 의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러남은 어떤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까? 손상됨의 지경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멸망에 이르지 않으며 도리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물러나서 손상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손상되는 것이라 합니까? 바로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고 완전히 헐림받으며 다 견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자니라. 여기에는 또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손상된 지경으로 물러서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혼의 구원의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나서 손상될 자들이 아니라 바로 혼의 구원에까지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상되는 곳으로 물러난다는 말이 듣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마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물러설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미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는데 어디로 물러서겠습니까? 모든 불신자는 이미 그의 죄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물러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명의 믿는 이가 본래 세상에서 한 모든 것은 다 마땅히 상을 얻을 것이지만 오직 그가 물러섬으로 인하여 다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시며 또한 그에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는 혼의 구원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의인이 의지하여 사는 믿음입니다. 11장은 10장의 마지막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능히 당신으로 하여금 혼을 구원하게 합니다.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수십 번 언급되었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는 주를 믿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11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보았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국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다만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장래에 있으며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은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날마다 이렇게 믿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혼은 이 믿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이들이 그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인 것을 잊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1절 17절, 18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7절에서는 은사를 언급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낳아 우리로 하여금 피조된 만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두 구절의 성경은 서로 상합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18절은 이 은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이 한 권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이미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며 이미 첫 열매들이며 이미 하나님의 진리로 난 사람들이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19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의도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일이 너희에게 이미 있으며 또한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족하고 또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이 거듭났지만 그러나 그의 혼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으며 반드시 다시 그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거듭난 후에 더해지는 한 가지의 일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혼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도는 바로 왕국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의 혼을 잃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 있지만 많은 일들을 우리는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게 한다면 그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과 혼의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천당에 두실 수 없습니다. 물론 원하는 사람은 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주님도 그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주님께 당신으로 하여금 기꺼이 혼을 잃는 지경에 이르기를 간구해야만이 주님도 길이 있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서 말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한 그 믿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말세에 나타날 구원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을 얻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아직 부족하며 반드시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얻어야만 합니다. 6절부터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몇 구절은 장래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만 여전히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한 구절은 또한 밝히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또 하나의 구원, 곧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언제 얻습니까? 말세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부터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최후의 결국은 다 같지만, 그러나 왕국 안에서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진실되지만, 그러나 혼 또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은 혼이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혼에 목자와 감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단락의 성경을 언급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의해 보기로 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혼을 밉붙인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의인은 다만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며 자신의 혼을 밉붙인 조물주께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혼을 위해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혼으로 누리게 하지 않기를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그들을 형제라 칭하는데 이미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더 힘써야만 견고한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면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국 안에서 어떤 사람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구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바로 겨우 구원을 얻는 것과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 이상의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에서 70점이 합격 점수인데 70점 이상이 아닌 단 70점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일화를 들어 이 의미를 표명하겠습니다. 1차 대전이 종전되었을 때 런던에서는 성대한 행사가 거행되었는데 참관한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1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병사들이 귀환하여 개선 행진을 하면서 국내의 인사들의 환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지나가는 곳에 박수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만약 그들이 그렇게 용감하지 않았다면 영국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병사들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갈 때마다 박수 소리와 환호의 함성은 계속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열 한열 앞으로 행진하고 어느 때가 되자 박수와 함성이 유달리 커졌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으며 또 귀족들이 다 경의를 표했으며 심지어 왕과 같은 존귀한 이들도 다 면류관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그것은 뒤를 이어서 한 대 한 대 지나가는 병사들은 팔이 잘린 사람이 아니면 다리를 상한 사람으로 몸의 한 지체를 잃은 사람이 아니면 몸의 한쪽이 상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상병들이 지나갈 때 지극히 성대한 존경과 환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앞에 그 병사들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얻은 영광은 뒤에 온 부상병들이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장래에 천당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적이 있고 주님을 위한 연고로 버린 것이 있다면 그들은 그날에 그런 부상병들이 개선할 때와 같이 누릴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크고 찬미의 소리가 크며 영광도 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날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가난하고 더 고통을 받으며 더 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